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과의 제목은 제2과 논쟁입니다. 오늘의 교과는 특별히 초기 교회의 논쟁적 이슈를 중심으로 그 논쟁의 성격과 또 논쟁적 이슈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루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스도, 또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대비시켜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문제는 사실 초기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기 교회는 처음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전향, 곧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의 이 전향은 전통적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어떤 부분적 변화 혹은 수정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급진적 변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교회의 중요한 종교적 이슈는 이러한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유대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규례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이 총회는 유대화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규례와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를 포함하여 그러한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전환을 둘러싼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큰 변화들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더 나은 언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여기에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더 좋은 언약이 다름 아니라 둘째 언약 혹은 새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언약, 이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과 더 좋은 언약이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란 어떤 언약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첫 언약은 시내산 이후 구약시대 내내 실시되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 요소가 레위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첫 언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첫 언약의 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언약에 어떤 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이란 언약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악용한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또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지만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면 사람들에게 구주와 구원을 가리켜 줄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좋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더 좋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이 서게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시대의 복락과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한 그 실제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레위기의 규범과 율례와 의식들. 왜 이것들 대부분이 신약 시대에는 불필요할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율법의 일반적 분류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인들은 그것들을 분리되거나 구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구약의 율법들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국민법 혹은 시민법, 그리고 율례와 규례, 그리고 건강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도덕법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법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덕법입니까? 우리가 도덕법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모든 법에는 특별한 법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그 목적은 언제나 비가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물론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도덕법을 설명한다면 법의 가시적인 순종 또는 준수를 통해서 그 법의 비가시적 목적이 실현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법은 반드시 가시적 측면과 이 가시적 측면은 가시적인 순종입니다. 그 율법의 준수입니다. 이러한 가시적 측면과 비가시적 완성을 동반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법의 준수를 통해서, 그 가시적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비가시적인 목적,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법의 정신을, 그 법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도덕적인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직접 선포된 계명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십계명은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계명 외에 다른 모든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식법. 이것은 성소 제의 규칙, 또한 다양한 제사와 절기를 명시하고 또 이것들의 준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법은 성소가 운영되는 동안만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이 예표하고 있던 원형 되신 메시아가 출현함으로 그 표상이 성취됨으로 더 이상 의식법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민법. 이 공민법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권을 잃고 다른 민족의 통치하에 들어간 뒤에는 더 이상 시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도덕법이었던 십계명을 제외한 다른 율법들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죠. 가래법은 기별 1권 238쪽에서 와이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의문의 율법에는 어떤 효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영광스러웠다. 그 전체가 신성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모세의 법대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곳에 와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또한 이방인 개종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곧바로 그리스도 교회로 회심한 교인으로 구성된 다민족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재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안디옥교의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중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사역 기간 내내 계속적인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로 처음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지켜온 대부분의 종교적인 관례와 편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로 확실히 개종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할례가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지거나 거부된다면 이는 모든 율법이 파괴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율법의 올바른 관계를 인정할 준비도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관례라는 근거로 또는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화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대법과 제사 제도가 기독교의 의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 제사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했으며 표상이 원형을 만나면 그 후로는 모세 시대의 의식과 제의들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유대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와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은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더큰 교회의 몸과 기꺼이 협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형제들과 연합하는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특별한 부르심과 관계없이 자신이 전체 교회의 일부이고 최대한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YFA는 사도행전 200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인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반면 항상 교회의 교제를 통해 연합을 이룬 신도들의 몸, 즉 교회에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는 자문이 필요함을 느꼈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들을 교회 앞에 제출하여 형제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기를 기뻐하였다. 그 다음 주제, 우리 이방인 신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왜 이제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29절에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정과 또한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의 결정은 유대화주의자들, 우리 교과에서는 이제 유대교화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총회의 결정은 유대화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화주의자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총회는 그것들을 멍에로 규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되어야 할 율법이 그들에게 멍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의 규례와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었지만 총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과 연합한 유대인들에게 거슬릴 법한 일들을 삼가도록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 권고 사항은 우상의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동물의 피를 먹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레위기 11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행을 금한 것은 레위기 18장의 요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과 연합한 유대인들에게 너무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결정 속에는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십계명 준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총회의 그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논란이 되었던 논쟁적 이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십계명 준수가 이 당시의 초기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논쟁의 핵심 이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바울과 갈라디아 신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이방인들이 유대인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 회심자들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역할과 위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율법 혹은 심지어 도덕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